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한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베드로전서는 이른바 박해서신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로마사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그리스도교의 근본 도리가 무엇인지 그 근본 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일깨워주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이 책 베드로전서의 전반적인 그 내용입니다. 이 서신은 이 박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갔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그 초기 그리스도교의 그 신앙의 한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롭고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맨 첫머리에 인사말 1, 2절 거기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시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그 살아있는 그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밝히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의미를 집약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매우 실제적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으로 시련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환기해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볼 수 없으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9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기억하시겠지만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도마가 만나는 그 장면, 그 말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흔히 이 말씀은 의심 많은 도마를 질책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진의는 나를 보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과 삶을 함께 나눴던 그 세대가 다 사라진 가운데 기록된 그 복음서의 정황을 요한복음의 그 내용은 반영하고 있거니와 오늘 본문 말씀 또한 그런 정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하는 이 베드로전서는 그 기록 연대가 아마 요한복음보다 조금 더 늦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개 96년경 이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96년경이면은 로마에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그 네로 황제의 박해, 그때는 60년대에 해당합니다만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큰 박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그 박해 상황을 아마 이 베드로전서가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추정됩니다만 그 상황은 확실히 예수님과 실제 삶을 그 나눴던 그 세대가 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이 인도하는 구원의 현실에 대한 믿음과 소망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세대에 영합했으면 겪지 않을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아무런 이의 제기하지 않고 그냥 따르고 당대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 상식을 그대로 따라 살았으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시련을, 그것을 거부하고 전혀 새로운 세계관을 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시련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볼 수 없으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격려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의 선언, 단순한 축복의 선언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언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실존 그 자체를 확언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고 그분의 사랑의 삶을 지금 살고 있고, 마침내 그분이 실천했던 그 사랑의 삶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있는 참 소망을 간직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실존, 그 자체에 대한 확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미처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 1장 3절, 오늘 그 베드로전서의 소두를 보면은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 소망, 그것은 막연한 어떤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생생하게 살아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본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믿으며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과거의 어떤 역사적 실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지 못했다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 말씀은 다가올 미래에 성취될 소망 역시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이미 살고 있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그렇게 믿는 대로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이야기는 영혼의 구원이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도 우리 함께 그 의미를 나눴습니다만은 믿음 자체가 곧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구원을 결과를 초래한다. 구원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나의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영혼의 구원, 영혼, 여기서 말하는 그 영혼은 영육 이원론을 전제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육은 내팽개치고 두고 그 육 과 구별된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신약성서에는 육과 영을 나누는 그런 표현이, 그리스적 이원론이 끊임없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끊임없이 등장하지만 원래 성서에는 그런 이혼론의 개념이 없습니다. 구약성. 여기서 영혼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한 인격을 얘기합니다. 몸과 정신을, 육체와 정신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여기서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인격 자체, 그 인격 자체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믿으며 기쁨을 누리는 삶, 바로 그 삶의 여정, 그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 삶 밖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전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바로 거기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구원이 갖는 의미를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만 흥미로워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구원은 오래전 예언자들이 이미 통찰했다는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예언자들이 추구하고 연구했다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말은 그 학자들이 연구하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개념에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이 얘기가 뭘 의미할까?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숙고하고 통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어떤 숙고와 그 끝에 이른 어떤 통찰의 성격을 그렇게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추구하고 연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알려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것도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대번에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물음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예언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영광을 예언자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는 그런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싶어 하는 분들은 아, 그거 전혀 문제 없다라고 곧바로 믿고 싶어 할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신학적으로는 그걸 선제설이라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 그런 교리적 이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이렇게 믿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척척 아기가 맞는 그런 교리적 틀로 받아들일 것 같으면 오히려 말씀의 진실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영은 그 누구에게 배타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지배했던 영적인 통찰, 그리고 그리스도 사건을 깨닫게 만든 영적 통찰과 같은 그런 영적 통찰이 이미 오래전 예언자들에게도 공유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통찰로 깨달은 바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미리 안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과연 뭘까요? 저는 바로 이 점에서 이 초기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이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신앙을 어떻게 수용했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줬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통찰은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사야서의 그 이야기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난의 종으로서 메시아 사상을 이 대목은 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합니까? 고난의 종 메시아 사상이 익숙합니까? 이사야서 52장의 그 말씀을 긴 말씀입니다만 중요한 대목을 제가 그대로 한번 반복해서 환기해 드리겠습니다. 고난의 종의 메시아상, 고난의 종으로서 메시아상을 그리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그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는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사야서 52장의 고난의 종을 노래하는 그 첫 대목 바로 이 종의 고난에 관한 대목입니다. 건너뛰어서 그 영광에 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환기를 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때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합니다만 구약 성서에서 가장 위대한 통찰 가운데 하나가 고난의 메시아에 관한 통찰입니다. 메시아, 다시 말하면 구세주. 그걸 그리스어로 바꾸니까 그리스도가 됐습니다만 세상을 구할 구세주, 주님 구세주. 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은 성서의 세계에서, 성서의 정신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에서 그 전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전형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였습니다. 처음에 이 메시아 신앙이 형성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란 메시아상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였습니다. 어떤 메시아일까요? 모든 문제를 일괄 타결, 전적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메시아상입니다. 한꺼번에 내가 수고를 겪지 않아도,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능력 있는 메시아가 와서, 사람이 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싹 일괄 타결해주는 그런 메시아상입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왕으로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 시대 후반으로 가면서 새로운 메시아상이 등장합니다. 바로 고난의 종으로서 메시아상입니다. 이대한 왕과 같은 면모와는 전혀 반대되는,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찌질한 메시아라고 할까요?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실감나게 표현하자면 그런 메시아상입니다. 제가 지금 이사야서 본문 말씀을 환기했습니다만 바로 그 이사야서가 전하는 고난의 종입니다. 그 통찰이, 이 고난의 종으로서 메시아상에 대한 기대, 그 통찰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고난받는 민중들 스스로의 자각을 함축합니다. 희망이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고 있는 자신들 가운데서 일어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이라는 통찰입니다.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의 종이 겪고 있는 그것이 결코 우리들과 무관한 고통, 고난이 아니고 우리들과 연관되어 있고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고, 결국은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이겨낼 어떤 희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통찰입니다. 절대로 누가 이대한 왕이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일괄 타결해 주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통찰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고백한 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을까요? 두말할 것 없습니다. 물론 성서에 보면은 애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 왕과 연결시키려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만 가장 본질적인 요체는 그 말할 것도 없이 고난받는 메시아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사랑의 삶을 살았던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극한의 고통을 겪고 죽음에 이르렀던 사건의 의미를 묻고 또 물었던 데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캐묻고 캐물었더니 놀랍게도 그 스스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캐묻고 캐물었던 그 사건의 의미는 이미 옛날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씀 가운데 이미 다 그런 통찰이, 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결국은 단지 사랑을 실천했을 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그런 죽음에 이르게 한 세력의 그 세계관, 그거에 우리가 다 동참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그 얘기를 오래전 예언자들이 이 고난의 종에 관한 통찰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은 겁니다. 바로 그 진실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청중들은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그 진실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을 겪었지만 그저 무참히 죽음에 갇히지 않고, 죽음의 힘에 갇히지 않고 그 죽음을 야기시킨 세상의 악한 세력을 폭로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진실을 깨달음으로써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건의 의미를 받아들인 당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믿음으로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난 또한 이겨낼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대목 또한 아주 흥미로운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이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 앞부분은 앞서 말한 그 그리스도 사건의 진실을 선포하는 것이 곧 복음이고 그 복음은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표현은 그 복음이 선포되고 그렇게 선포된 복음을 믿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사건을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한다 그 표현입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쉽게 바꿔 말하면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지만 아직 천사들도 보지 못한 것을 여러분은 보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천사들이 지금 시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천사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관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에게 천사는 이 천사의 관념은 굉장히 중요한데 천사는 일종의 중개자, 천상과 땅을 연결해 주는 그런 중개자로 여겨졌습니다. 바로 그 당시 시대의 통념, 그 관념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것 같으면 이 말씀은 특별한 중개자 없이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 다시 말해서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갖는 의미를 알고 있고 그 의미를 깨우치고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얘기하면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줄여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를 직접 본 적도 없고 또 특별히 어떤 천상적 존재에 의해서 매게 되는 일도 없이 어떤 브로커가 없이도 그리스도 사건의 진실을 알고 그 진실을 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격려 이렇게 집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줄여서 얘기하면 그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의 집약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한번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단지 초기 그리스도인, 그것도 박해를 극심하게 겪고 있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할까요? 만일이라고 제가 전제를 붙였습니다만 만일 우리들이 그리스도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렇게 제대로 알고 있는 만큼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천사가 내려와서 이 진실을 깨우쳐 준 적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그 의미를 알고 그 아는 만큼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격려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갖는 의미를 오늘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서 깨닫고 그 깨달은 바 의미를 우리의 삶으로 구현해 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누렸던 이 베드로전서의 청중들이 누렸던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사건을 과거 한때 일어났던 그런 사건으로 알고 그것을 단지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다면 그게 뭐가 그렇게 나한테 중요할까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사건이 갖는 그 의미를 발견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에 동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예를 듭니다. 예멘의 난민들이 제주도에 몰려드는 것을 보고 그들에 대해서 혐오하는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그들을 제발 좀 막아달라, 제지해달라는 청원을 올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 이교도들이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니 막아달라고 이렇게 동참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그들을 보호하는 자원봉사자로 나서는가 하면 정부가 신속히 인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한 사례, 어느 편이 그리스도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의미를 자신의 삶으로 실현하는 사람일까요? 이걸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무시한 것이겠지요? 신앙의 이름으로 이교도들을 배척해야 한다는 사람들일까요? 신앙의 이름으로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사람들일까요? 우리의 답은 아마 분명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 전쟁을 되새기고 민족 화해를 염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전노의 교회들과 일본의 교토교구의 교회들은 선교협약을 또 기념해서 한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화해가 중심이 되는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때마침 민족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의 화해는 좋지만 이민족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난민들의 얼굴 가운데서 우리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난민이었지 않습니까? 왜 한국인 디아스포라가 그렇게 많습니까?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왜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도 난민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난민들의 얼굴 가운데서 우리의 얼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교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사건이 지니는 보편적인 그 구원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남들보다 우위에 서는 특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고 받아들이는 그런 특권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평화를 이루고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